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예수님이 오신 날인 줄 알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빙자해서 먹고 마시고 세속적인 그러한 절기로서 지내는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오늘 바로 그 크리스마스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도 아니고 사단의 기만의 그 작품이고 또 거기와 더불어서 세속적인 그러한 문화와 결합된 그러한 이교의 풍습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또이 말씀이 예언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또 예언이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는 말씀이 이제 성취가 다 됐죠.
사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기록은 너무나 많죠.
네,
그걸 뭐 일일이 다 하려고 그러면 뭐 우리가 다 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중에서 조금 더 이제 몇 가지 더 이렇게 제가 그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말의 성취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온 지방에 가서 죄들을 사함받는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며 굽은 곳들이 곧아지고 험한 길들이 평탄해지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예비한 침례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대로 조금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성취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었죠. 그때 하신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를,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과 승천과 또한 다시 오신 재림까지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다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시간표가 이제는 임박한 때라고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그 구약에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 번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면은 동방박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동방박사들은 사실은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라는 그 말씀을 좇아서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니라 그 동방에서부터 말 그대로 별을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 그러니까 정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여러 사람 제사장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영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교에서 다른 동방에서 와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맞이하는 걸 생각한다면은 오늘날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 아까 전에 우리가 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축제를 즐기고 세상의 어떤 그 활약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기껏 행사하는 어떤 그런 곳으로 빠져 있다는 거죠. 이 동방박사의 어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그 예언의 빛을 계속 쫓아서 그 빛을 보고 따라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증거를 또 쫓아서 계속 찾아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걸 생각한다면은 오늘날에 우리들도 주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을 성경 말씀을 쫓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왔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은 성탄절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서 머물 곳을 찾아도 그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있는 그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나셨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 그리고 베들레헴 초지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양떼를 돌보던 목동들이 정말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경배를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다 잠자고 있었어요. 오히려 동방박사들이 갔을 때 소동이 났었죠. 그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모르고 그들이 연구하는 그 성경은 많은 지식을 줬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어떤 그 자부심과 교만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사실상 알지를 못했고 그랬었죠. 그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같이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정말 의에 주리고 목마른 가난한 심령들, 그 심령이 마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실상 우리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그리고 멸망하는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심령에 생명으로 오시듯이 말구유 위에 정말 초라한 인성을 입으시고 당신의 그 거룩한 신성을 초라한 인성을 입으시고 그분께서 오셨던 거예요. 왜? 짐승과 같은 이 인간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 짐승과 같은 인간들이 먹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그분께서는 오셨던 거죠. 그리고 정말 그분께서는 우리의 그 배고픔과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의 정말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복음의 가장 진수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줬냐면은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면은 강보에 쌓인 아기가 표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보는 정말 헝겊 껍데기, 가난한 자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강보에 섰다는 것이 표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그 강보에 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성을 입으신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이고 그 성육신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아니 한 여인의 몸에서 몇 달 동안 잉태되었다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자라서 소년기를 거쳐 청년기 그리고 공생의 삶 이 모든 성육신의 어떤 삶을 모른다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모르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면서 죄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죄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것이 성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 그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신이 이 땅에 보여주신 그런 엄청난 비밀이죠. 이것을 성탄절을 통해서 안다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어떤 그 강보에 쌓인 그런 사진이나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숙연해지고 예수님의 인생을 입으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신 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아까 집사님께서 그 강보에 쌓이신 채로 표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강보에 쌓이신 본체가 아기 예수님의 본체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말씀이 이 아주 낮고 낮은 마구간 강보에 쌓여서 표적이 되어서 왔다는 얘기는 말씀이 오셨다는 얘기는 뭔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이 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인데 말씀 자체가 오셨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말씀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깼다는 얘기죠.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깨서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깨진 그 말씀 깨진 법을 회복시켜서 말씀을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분의 교회거든요. 그리고 경건의 비밀은 바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가 정말 그 성육신을 연구하고 연구해도 다음이 없을 그런 놀랍고 오묘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우리와 같이 타락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담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그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기분 즐겁게 지내는 이런 차원의 얘기는 사실상 아니거든요.
디모데전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말씀이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는데 이 경건의 비밀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 육신으로 나신 바 되어서 그것을 구속을 이루는 경륜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라는 그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 그 인생을 쓰신 그 몸으로 죄는 짓지 않으셨으면서 나중에 그 모든 죄를 그 몸으로 다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속을 이루신다는 그 신비에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외쳤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성탄절을 그냥 흥청망청 교회조차도 그냥 잔치예요. 자기 잔치.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정말 이렇게 그 고난과 고통과 그 가운데서 지내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그 때를 안다면은 그 때를 안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때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이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 오심까지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땅에 그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의 계획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계획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 계실 때부터 하늘에 계실 때부터 십자가의 그늘 아래 계셨었고 그래서 그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있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 깊이를 참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도 아셨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그 배반하고 떠날 것도 다 아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미 그런 모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미리 다 내다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리 그런 구속의 경륜을 이미 하늘에서부터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넓고 크고 깊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섬기려 하는 자세, 그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 그거를 안다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변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섬기려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훨씬 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벌써 오셨을 거고 근데 그러한 자세를 저희들은 전혀 갖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신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그 이름만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야.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 자세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얘기하면 또 우리가 참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분이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믿었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육신이다. 그분은 그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냥 죄 지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인가 2장인가 이렇게 보면은 천사들보다 못하게 태어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간과 같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본성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타락한 본성을 입고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고 모든 죄들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투쟁을 하셔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모범이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출발부터 우리와 다른 육신을 취해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생애를 사셨다라고 하면 그분은 우리랑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죄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죄를 승리하는 경험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모든 죄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너무나 우리에게 파워풀한 그런 능력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아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복음은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다는 그게 복음이지 아,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말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의 모양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근데 그거는 제쳐놓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냥 그거를 피를 흘렸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걸 복음으로 생각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참 복음이 참 많이 오해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이렇게 기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육체에 계실 때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와 동등된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범을 신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삶이 정말 심한 통곡 그리고 눈물로 간구하고 이 소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가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 죄의 소원은 네 앞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그 소원을 했지만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의의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라고 그런 삶을 친히 사신 것을 보고 죄 없는 거룩한 의인이라고 그 백부장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할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한 정인을 통해서 그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고 이런 날을 주셨다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그분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병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연약해진 이 모든 경험들을 그분이 털끝만치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알지는 몰라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다 경험을 하셨고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친밀하게 그분의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의 방식은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라고 그분께서 고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이후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네요. 이 시점에서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아주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짧고 굵게 결정적으로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바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과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방금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위험한 때에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인간이 죄 많은 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즉 인간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믿음을 통하여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가 처한 모든 공경과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들을 승리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의 삶이 신성과 연합된 인성으로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몸으로서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성탄절을 통해서 안다면은 아마 이 올해의 성탄절은 많은 분들이 뜻깊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영화 속에 보면은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그 안에는 당신의 신성이 있으시니까 신성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걸 사용했다면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고 왜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리고 충분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죄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죄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이 확신이 오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게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죄를 이제는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진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초림 때에도 많은 성경학자들, 아까도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재림 때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 이거는 우리가 타락한 인성을 지니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엄청난 핵폭탄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성육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 같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죄를 승리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도 죄된 인성을 가지고도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온 우주에 증명해 주셨고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교회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자들만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깨달았고 지금 이제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그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죄로부터의 그리고 그들이 그 유대 당시에 갖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상,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개념이 달랐죠. 그들은 영광스러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서 그들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연약하게 이렇게 태어난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삶, 그 제사장이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은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긴 했지만은 오히려 장로의 유종과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운 율법에 매이게 하고 자기들은 지키지 않고 그런 모든 삶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했던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에 그들이 도저히 그 어둠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자 계획했던 예수님의 초림의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상생활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렸죠. 노아가 그렇게 외쳤죠. 곧 심판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라고 했지만 오늘날에도 정말 오늘날같이 이렇게 그 죄가 만연하고 있는 드러난 죄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그 숨겨난 죄는 빙상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어둠이 깨달지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걸 본다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지금도 먹고 마시고 또 때론 필요에 의해서 집도 짓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도 하죠. 근데 문제는 그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사람들이 그것에만 모든 것을 치중하고 있고 오직 거기에 모든 삶의 관점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와서 일한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말씀하셨고 지금 성경은 6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6000년의 모든 역사에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예언대로 성취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이 신약 성경에 다 성취되었고 이제 재림의 시간만 남겨두었듯이 인류 역사도 지금은 재림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때와 그때 노아 시대 때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천년 만년 이 세상에 갈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온갖 비즈니스에 바쁘고 온갖 세상 쾌락에 지금 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고 지금 동방 박사들과 정말 그 목동들과 같이 아주의 소수의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 정말 진리에 목말라 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들이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진리대로 순종하면서 그 마음들을 정결케 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네. 동방 박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동방 박사를 안내한 별이 무엇인가? 동방 박사들의 눈에만 보이는 별인가?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그 별이 특정인의 눈에만 보이는 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빛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면 볼 수 있는 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런 그 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초신성이 폭발했다는 이런가 뭐 그 별의 그 뭐 그런 그 형상의 이동 이런 걸 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빛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만 그 별을 보았다는 겁니다. 빛을 보았다는 거죠. 빛을 보고 싶은 사람만, 찾고 싶은 사람만 그 빛을 찾았다는 거예요.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별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재림 시에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의 빛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교권과 교파와 자기 조직에 묻혀서 찾지 않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것을 깨고 재림의 빛을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 예언의 빛이 지금 비춰줄 수 있게끔 편만하게 인터넷이든 책자를 통해서 편만하게 그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안 찾고 있다는 것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에 숨겨진 진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시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의무를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